오늘의 신약성경 말씀 마태복음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아멘.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구미에서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복된 은혜를 충만히 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새해 소망, 소원은 좀 성취될 기미가 보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쓰는 사람이 얻는다 라고 붙였습니다. 힘쓰는 사람이 얻는다. 말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쓸 것인가? 많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먼저 젊음입니다. 젊음을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한 달쯤 지났죠. 나이를 세는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난 거 이제 실감하십니까?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였습니다.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는 과장입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봉사활동을 나가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날은 모자가 달린 노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신입사원인 후배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너무 젊어 보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보통은 기분이 좋죠. 그러나 이 여자 과장은 분을 사귀지 못해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뭐? 내가 무슨 할머니야? 어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젊어 보여? 이 사람은 태어나서 젊어 보인다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화가 날만도 하죠. 아니, 내가 그런 말 들을 나이야?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서른이면 환갑까지 딱 절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서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른 살, 앞으로 10년 동안도 계속 외로울 것임에 틀림없고 아는 사람 가운데 독신자는 솔로는 줄어들 것이며 열정의 서류 가방은 얄팍해질 것이고 머리카락 또한 줄어들 것임이 분명하다. 어느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나이 서른이 되면 자 이제까지 솔로로 살아서 외로웠지만 이제부터는 결혼도 하고 하면 좀 안 외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 오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외로울 것이다. 아는 사람 가운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솔로들은 점점 줄어들겠죠. 열정은 점점 식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이 30 지나서부터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머리카락이 자꾸 빠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거의 누구나 서른 살이 되겠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서른 살 나이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서른을 지나면서 사람은 늙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음을 잡아야죠. 힘쓰는 사람이 잡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속절없이 지나가는 나이. 어쩔 수 없이 나이는 먹겠지만 그러나 젊음은 힘쓰는 만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 얘기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영웅으로 여기는 사람 가운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어보니까 상대가 자기 어머니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어머니를 안다? 그러면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죠. 보니까 이제 한 30대쯤 되었을까 싶었는데 어머니를 알고 그리고 어머니보다 두 살쯤 나이가 위라고 합니다. 너무 젊어서 젊음의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젊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불로장생의 영약을 먹고 있기 때문이지요.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신비한 약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어제를 잊고 내일에 걱정이 없는 자에게는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모두 불로장생의 영약입니다. 어디 가서 약초를 캐와서 먹는 게 아니라 어제를 잊고 사는 사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들이마시는 숨도 불로장생의 영약이고 내쉬는 숨도 불로장생의 영약이다. 다른 거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그저 숨쉬고만 살아도 불로장생의 영약을 먹고 사는 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내버려 두고 너는 오늘 삶에 감사해라. 그러셨죠. 그리고 어제 일도 기억하지 마라. 성경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예전에 인생이 어떠했든지 이제 너는 새 사람이니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제를 잊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삶. 바로 그거 아닙니까? 불로장생의 영약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면 그것이 곧 불로장생의 영약이고 젊음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랑 얘기인데요. 세상에 강한 것이 많지만, 위력을 떨치는 것이 많지만, 돈도 강하고 권력도 강하고 외모도 강하고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강력한 주파수의 파장입니다. 엄청난 기운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전파를 내뿜으면 우리 주변은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 만일 여러분의 증오의 전파를 내뿜으면 여러분의 주변은 아비규환의 지옥이 됩니다. 미국에서요, 한 10년 전의 얘기인데 로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항에다가 금붕어를 기르고 있었는데 처음 길렀기 때문에 물고기 돌보는 일이 좀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금붕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마리가 계속 살아남았는데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점심 먹으러 집에 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수족관 속에 물고기들이 좀 재미있게 놀라고 탑을 하나 넣어뒀는데 금붕어 한 마리가 어쩌다가 그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아마 틈새가 좀 좁았던 모양이죠.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지만 탑의 벽에 부딪히고 창문에 부딪히고 탈진해 있었습니다. 한 마리 남아있던 다른 금붕어가 그 금붕어를 향해서 헤엄쳐가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주변을 맴돌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로리는 수족관 속에 있는 탑의 손가락을 겨우 삐집고 집어넣어서 어렵게 어렵게 금붕어를 꺼내주었습니다. 탑에서는 빠져나왔지만 금붕어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비늘과 속살이 벗겨지고 오른쪽 눈은 찰과상을 입어서 퉁퉁 부어있었습니다. 비실비실 가라앉듯이 수족관 밑으로 내려가더니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이후에 며칠 동안 옆에 한 마리 남았던 동료 금붕어가 그 곁에서 늘 맴돌면서 친구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서 금붕어 멍청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금붕어 키워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다행스럽게 친구는 점차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두 금붕어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싸우지도 않고 서로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 즐겁게 헤엄을 쳤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살아난 금붕어를 이 로리라고 하는 주인은 블랙키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후로 6년을 더 살고 2015년에 나이 9살이 돼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보살피던 금붕어의 이름은 시비스킷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시비스킷은 아직까지 작년에 들은 얘기인데요.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금붕어가 40년을 산답니다. 굉장히 오래 살죠. 어쨌든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했던 기억력도 나쁘고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이 금붕어도 서로 동료 간에, 친구 간에 아끼고 사랑해 주니 그 삶이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풍족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힘이죠.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수도 없이 나오죠. 사랑을 얻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데 사랑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리 이야기입니다. 젊음을 얻고 사랑을 얻었으면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자리에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도 나는 거죠. 부모가 부모 대접을 못 받으면 참 인생 불행합니다. 자식이 자식 대접을 못 받으면 참 불쌍합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형제자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귀여움을 받고 이쁨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고아처럼 산다면 그 자체가 불행 아닙니까? 형이 형 대접을 못 받고 동생이 동생 대접을 못 받으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자리에 마땅한 대접을 받을 때 우리는 자리를 확보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리, 여러분이 앉아야 할 자리,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누가 확보해 줍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이리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부장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와서 여기 좀 앉으십시오. 누가 그럽니까? 부장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힘을 다 쓰고 준비할 때에 비로소 기회가 옵니다. 힘을 써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아들이 어릴 적에 불러놓고 지도자 수업을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장이란 존경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잘못이 없는지 부하들에게 언제나 탐색당하고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대장이란 리더란 존경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안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항상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하는 거 없는가, 뭐 지적할 거 없는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의 간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깔보일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다. 친밀한 것 같지만 외면당하는 자리가 그 자리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미움받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신들이 쌀밥을 먹으면 너는 현미나 보리밥을 먹어라. 그래야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하들이 5시에 일어나면 너는 4시에 일어나라. 체력도 가신보다 뛰어나야 한다. 참을성과 아끼는 것도 가신보다 더해야 하고 생각하는 바도 가신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가신은 가까스로 너에게 반하고 너를 존경하여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그 대장 수업을 엄격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대장을 시켜주는 거 아니라 얘기입니다. 대장 아들이라고 자동으로 남들이 존경하고 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하나님 나라뿐이겠습니까? 힘쓰지 않고 얻어지는 거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힘쓰는 일이죠. 힘을 써서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헛된 힘을 쓰면 헛된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것들을 얻습니다. 힘쓰는 만큼 얻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참된 것을 얻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